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행지 자리에 계십니다. 의자가 주사니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피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린도 전서 12장을 피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다 피시겠습니다. 고린도 12장 오늘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 12장 다 비셨으면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셨느니라. 그래, 아멘. 자, 몸의 지체는 참 많습니다. 손도 발도 발가락 손가락 귀 눈 코 입 하여튼 가지가지 족속 많은 종류의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 몸은 하나입니다. 근데 또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주여 누시나이까 하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사울은 땅에 있었고 그는 다메섹의 땅에 가서 예수님을 잡아다오게 가도록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이 누구냐 물어봤냐? 나는 바로 내가 피관한 예수라. 그러면 예수는 분명 하늘에 계셨지만 이 땅에 있다는 그 말이죠. 왜?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간 거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너는 왜 믿는 한편에 그러지 않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러 그랬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당 하면 교회당을 보는데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건물의 성전도 우람하게 아름답게 섬세하게 지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섬세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그리고 능력있게 신앙이 건설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모습을 이 마지막에 어떻게 된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가장 위대한 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라의 말이에요. 김 목사분도 뭐 키도 별로 안 크고 뭐 이렇게 자신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대단히 아름답다니까요. 대단히 아름답다. 내가 위대한 일이라서 제가. 근데 여러분도 다 그렇다고 말해요.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성경 쭉 보면요. 마지막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 보게 되면 대환란이 막 와서 지구 막 깨지고 막 온통 우주가 막 그냥 박살이 나는데 교회는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속에다 집어넣지 않고 교회는 들려 올라간다. 할렐루야. 다 같이 원계시록을 다 피시고 1장을 피시겠습니다. 그리고 9절서 10절 전체를 보면 9절서 10절 얼마나 교회가 아주 귀하고 중하고 위대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렸으면 9절부터 큰 소리가 읽습니다. 어디까지? 10절까지.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 환난과 나라와 창매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담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라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서 소모나 버가모 구하드라 사대 드라네스야 라오데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기로.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 주님께서 밤에서 나타나셔서 거기 유배제 같은 있던 그 사도 요한에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증거를 이렇게 어디다 보내라. 그래서 바로 일곱 교회를 거하면서 그리 메시지를 보내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다음에 계속 나가겠습니다. 예, 이 구절에서 요한은 이 구절에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요한계시록 쓴 연대는 약 AD 9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95년.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았었으면 그가 그때 그 땅에 있었으면 95세라 이 말이에요. 네. 그때경에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썼다. 이 계시록을 받아가지고 이 성령으로부터 계시 받아가지고 그걸 쓴 겁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던 다른 사도들은 다 잡혀서 재판을 받고 다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도마도 껍데기 벗겨서 세일은 그 인도에 그 들어가면서 거기서 순교당했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목이 잘려서 죽고 다 죽었죠. 근데 이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도 잡혔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마침내 잡혀가지고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장에다 가마솥에다가 불을 팍팍팍 끓여가지고는 기름을 끓여가지고 요한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요한이 죽지도 않는 거예요. 김 목사님부터 스토리를 얘기하군요. 그렇다니까요. 어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 기름가만 그만두고 불국불석에다 출발하다 뜨겁게 크게 쇠도 막 놓게 뜨겁게 해가지고 사드랑 데서 아동을 집어넣는데 그들이 죽어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천설번에 그들을 갖다 불을 막아줘서 고기도 하나도 타지 않고 놀이칸을 타지 않았죠. 그와 똑같이 요한이 다 죽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군사들이 요한의 가마솥에 넣는데 죽지 않으니까 어디다가 유배를 보냈냐면 밤머라섬에 유배를 보냈어요. 이 밤머라섬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나무 다 흩어져요. 완전히 왜 말은 황무지 바위 이런 섬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형수 무서운 살인마들 그리고 가장 아주 무기징역 이런 사람들 사형수 이런 사람만 가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법이 없죠. 자기가 얼마 전에 죽거나 죽을 때까지 살 거니까 가진 악이라는 악은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감옥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게 무슨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면 죄수들 상관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막 그냥 말도 못하는 욕설, 그 들을 수 없는 상스러운 말, 말도 못하는 그런 권한, 거기다가 요한을 갖다 죽어라 고생하라고도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가둬놨어요. 그때 사도는 거기서도 낙심하지 않고 환경이 나쁘다고 기도 못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요한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마속에서 안 죽은 거예요. 사도랑 내서 아벨하고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은 것 같이 나도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아직 건강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신 것 같이 자기 사명을 찾아야 돼요. 나는 늙었으니까 목숨이 구성인데도 아 힘들다 그러지 말고요. 저도 힘들 때 있어요. 다리도 힘들고 심지어 히프도 힘들고요. 예? 똑똑하냐고요. 왜 잠을 많이 못 자니까. 그러고요. 어떤 데는 허리도 똑똑하고 주저앉고 싶고요. 좀 눕고 싶고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누워서 뭐 할 거예요? 시간은 얼마 남았는데 부지런히 일을 해야지. 하는 목숨 주는데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밤섬에서 하루 종일 노동해야 되죠. 시달려야 되죠. 욕설을 들어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예, 바로 예,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게 이 계시록이에요. 요한 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이 그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편지를 받아가지고 후대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요한을 살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보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그런 기관에서는 이 기독교 기관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싹 빼놓습니다.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은 제가 베델 성서 연구 하러 그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제가 위스콘신 주에 갔어요. 위스콘신 주 갔는데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저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베델과 베델 성인관에 가면은 교회를 막 개척했는데 뭔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베델 성서가 가장 성경 공부를 전체 당시부터 다른 거야. 당시부터 영계적까지. 그게 선전이 됐어요. 그게 루터교회 어느 분들이 그 발견해, 아니, 저, 뭐라 그러나, 이걸 발견이라 모르겠지, 그러지. 개발을 해가지고, 성경 개발해가지고, 그 루터교회 어떤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잠들고 모여서 만든 대전이라고. 근데 그때는 대전 성서가 아주 세계로 퍼져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거기 가서 좀 하려고 갔습니다. 그건 이제, 가다가 큰 도시를 쳐가지고 또 경비행기 타고 들어가면 약간 좀 아주 시골한 건 좀 약간 시골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 세미나 하는 그 그런 베델 성서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잠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갈아타려고 휴게실에 앉았는데요. 어떤 미국 사람 치고는 기력이 크지 않고 나보다 약간 큰 그런 분이 100살 딱 된 분이 담배 피고 탁. 그때는 공항에서도 담배 피도 괜찮을 때잖아요. 그때는 공항에서 담배 못 피울 지가 아니거든요. 난 담배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필은 내 앞에서 나 여기 앉아있는 거죠. 너무 신경이 나는 거 있죠. 목살이던 거죠. 그건 또 나이 쪽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움만 생겼어요. 그 뭐 그 담배 든 거 자유인데 내가 피지 말고 말도 할 수도 없고요. 그걸 내가 슬쩍이라도 피했어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그러고는 비행기 타고 이제 거기 가서 등록 다 하고 제 방을 배정받는데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식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대성을 시작을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약부터 먼저 하고 구약 끝나면 신약. 그래서 2주입니다. 1주일은 구약, 1주일은 신약이에요. 그래 나가니까 테이블들이 쫙 뚱뚱한데 한 목사님들이 한 500명 동네 사람 나눠뵙고 흑인도 없고 다 하얀 사람 백인들 그리고 보니까 전부 교단은 다 이제 나중에 이제 교단도 다 발표했는데 보니까 전부 리폼 처치 프레스베테리언 처치 그 다음 메들 처치고 침례교도 없고 침례교도 없고 오순주교도 없고 하여튼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리폼 처치 개혁교회 그 다음에는 장로교회, 그 다음에 뭐야 감리교, 그밖에 없어. 그리고 침례교 사람은 평신도 한 사람이 어떻게 여자가 한 사람 딱 하세요. 그리고 나예요. 아, 동네 사람 나 하나예요. 근데 이 태블에 재처리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교회인데 어떻게 성전명원자 재처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닌 게 다를까? 이제 교수님 나오신다고 이제 강사가 나온다고 딱 막 박수 다 일어나 기립박수한다고 한다.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알아요? 그 휴게실에 담배 계속 피던 그 양반이 담배 딱 하면 물고요 끼고요 성경 딱 들고 나온 거예요. 담배 딱 물고 이 양반 순간부터 그냥 정리가 뚝 떨어지고 내가 여기 왔지 저 사람들 뭘 배울지 그런 말도 그러니까 나도 교만한 가 보죠. 어쨌든 간에 그런 말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냥 성격하니까 계속 담배 둘담배 피는 그런 얘기잖아요. 보니까 여기 집이 딱 담배 펴고 앉았어요. 전부 목사님들이. 야, 난 희한한 건 왜 미국계가 타나간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마귀가 다 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리고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점심도 안 먹고 한 시간인가 반인가 시간이 또 줬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는 휴게실에 조금 보니까 거긴 또 뭐가 떠냐면 전부 게임인 거예요. 이런 게임 말고 비디오 게임 말고 서로 마주 앉아가는 게임 있잖아요. 종류가 많잖아요. 예? 네. 전부 게임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시원한 데 나왔네요. 그러고 나서 수요일 되니까 수요일 날 이제 저녁에 그 교회들 이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되니까 전부 저녁엔 극장극이 온다고요. 낮에 끝나가던 골프채에 가서 골프 치고 있어요. 이야 시원하다. 그래서 신학하는 동안에 억지로 참고 있고 부약 딱 할 때 되니까 그 밑에가 교제나라 미신데 내려가서 그 사무실에서 얘기했죠. 솔직히 했어요. 나는 성경 베드성서 그걸 배워야만이 우리가 등록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한 사람이 가서 거기서 풀 코스를 마쳐야 돼요. 그런데 그 2,800불이나 돈을 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2주를 묶고 매개주고 간 거죠. 그리고 교제에 또 이제 거기서 내주는 허가를 해주고. 그래, 그렇죠. 미안하지만 나는 여기 어떻게 될 수가 없다고? 그래, 얘기했어요. 어떻게 교회에 목사님들이 담배를 대면서 가르치고, 담배 대면서 배우고, 어? 수요일 저녁 되면 교회 안 가고, 뭐지 그거? 뭐 했다 그랬죠? 극장 구경 가고, 낮에는 골프나 집에 다니고, 그건 뭐냐고. 난 여기 못 있겠다고. 나 간다고. 웃어요. 그분이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해하는데, 알겠다면서, 그럼 가도 돼. 등록금 받아준 거 되고, 교재는 줄 테니까. 교재는 좋아요. 갈 테니까, 그렇게 인정하겠다고. 구약 안 해도 좋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등록 받고 왔죠. 여러분, 교회가 똑같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되면 이 교회가 하나 종교로 다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래가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대대로 우리 집안 장로교 자라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사 때만 해도 장로교회 집사잖아요. 제가 사실은 장로교회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려고 찾아갔더니 담배 딱 물이던지. 상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했죠. 그리고 내가 나가던 교회는 본교회가, 제가 나가던 교회는 우리 한인교회가, 나머지 장로교는 안 그런데, 그 본교회가 미국교회인데, 거기는 여름이면 꼭, 여름은 방학합니다. 주일방학 들어와서 우리한테 알죠. 어떻게 방학하느냐? 성도들이 방학하게 되면 애들 방학하지만 다 놀러 오지를 다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 빠진다니까 교회도 방학한다니까 방학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방학하니까. 그런 내가 근데서 어떻게 내가 목회자 되겠어요? 내가 성령이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용납 안 하잖아. 그전에는 나도 모르게 그런 그 교회 다녔는데 내가 성령 받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야. 받으니까 용납을 안 해. 내 안에 성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할수 없이 SMU 가서 거기 가가지고는 제 친구 한 사람이 그 부학장도 있었기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됐고, 그 사람이 지방총회 보내줘가지고, 레버린 비키스라고, 그만 갔더니, 외목사가 되려고 이 나이에 세상에 하던 사람이라서 간증을 쫙 했더니, 그냥 그 사람, 자, 제가 조금 전에 그 사람 갔더니 담배 딱, 그 외목사 물어보지도 않고, 전부 다 사무적이고, 이 사람은 딱 가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자고 그러고, 딱 기도하니까 어떻게 지혜적이 되려고 그러고, 제 사정을 들으려고 그러고, 간증도 하니까 무게도 뚝뚝뚝 흘리고. 이거 어디 내가 가서 목사 되겠어?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진실된 데 가야지. 그래서 제가 SMB를 가져가서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단이 발도 갈래지지가 일주일 한 번씩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 잘 선정해야 돼. 교회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나중에 일곱 개가 다 다릅니다. 이 계시록 보게 되면요. 보세요. 요한은 판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그렇죠? 이 섬에는 로마서 이름은 아주 그간 무도한 제스들이 우글거리는 것이에요. 그런 데서 예배드릴 그런 기분이 납니까? 찬양할 기분이 납니까? 기도할 그런 의욕이 생깁니까? 그러나 요한은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의 날에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게 됐는데 그 주 예수 날이 바로 주일날을 말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 바로 주일날이죠. 그러니까 일요일날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옥중에 갇혀서 매를 죽으라고 매 맞고 피속이 됐는데도 거기서 찬미를 했다 그랬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수선한 환경 가운데서 요한은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성령 감동을 받지, 기도 아니면 성령 감동 절대는 못 받습니다. 제가요,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면 감동 못 받아요. 예? 제가 내려가면서라도 문을 닫아놓고, 김혁백 기도하니까 감동을 받게 되고, 감동을 받으면 말씀이 살아서 내가 튀어나오려고 그러는 거지. 기도하면 전혀 감동 없습니다. 이 성경 하나도 감동 없습니다. 보세요. 다 찢어질 정도로 봤어요. 감동 하나도 안 없어요.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 감동이죠. 그래서 이 요한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됐어요. 어떤 주일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입었는데 그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를 받게 돼요. 이 감동을 받아야 주님의 계시가 임해요. 우리는 주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계시를 못 받았는데 받으시오. 기도하시면 받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때 내일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전라도 한남은 밤모선 유배지에서 뭐가 그렇게 소망이 있다고. 제주도로 가득 찬 밤모선, 바로 그 밤모선에서 가득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지금 타지겔에서 저렇게 고난 속에 핍박을 받으며 지하에 가서 예배드리면서도 숨을 죽여가면서 부르면서도 성령의 감동을 있으시다는 것. 계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밤모섬이 비교할 수는 없죠.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기도도 안 나고 교회를 갈 맛도 안 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지 않고는 결코 하늘나라를 알 수도 없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장래를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만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식과 학문 가르치는 성령을 강조하자는 그런 신학에서 아무리 나와봐야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조금 전에 한 그 교수가 돼가지고 담배대 물고 부약성경 가르친다 신학성경을 물고 목사들을 모아놓고 별짓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용매는 누가 알지요? 이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용매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같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단 한치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의 깊은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감동을 먼저 시켰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아까도 사람들이 막 감동이 없죠. 막 들어오는데 감동이 없죠. 여러분, 이 참인간인들이 내려오기 전에 기도하고 내려오거나 여기서 기도하니까 감동을 우리가 받지. 만약에 찬양을 연습하고 딱 나서 맹세면 찬양을 드려봐야 감동 받아 못 받아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해야 우리 같이 본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지.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찬양을 막 부려야 뒷사람, 옆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의 깊은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성경을 기록할 때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바탕을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감동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게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은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왜? 조금도 인간의 생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 사도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도 감동 없이 기록된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배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예수의 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작. 1장 1절에 그걸 사도 바울이 받아 쓴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가 요한이 받아 쓴 거죠. 성령으로 감동되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고 했는데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는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린 거죠. 네. 계속 보게 되면 계속 나팔 소리가 나면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말하기를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서 서모나 포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데피아 라디가 일곱 개에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수백 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가 어딘지 아시죠? 몰라요? 지금 터키 있죠? 터키. 한국사람 그러죠. 토이라고 하면 털키라는 나라에 알죠? 그 털키가 바로 소아시아입니다. 지금은 그 이슬람 국가가 돼가지고 기독교가 싹 씨알맛 없이 다 없애버렸지만은 바울이 이제 그 아시아의 봄전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미국이 아니라 서양 쪽으로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꿨지만은 그 전에 벌써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죠. 그게 나중에 퍼져가지고 소아시아에 교회가 막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배서도 서머나, 버가마, 두아데라, 사데빌라, 라데가 일곱 개가 세워졌습니다. 그 일곱 개만 세워진 게 아니라 수백 개가 있었지만은 이 일곱 교회를 대표적으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아시아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일곱 개만 시켜서 말씀해 줬느냐 하면은 이 일곱 개 형태가 유형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예수님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천이 지나간 후에라도 이런 일곱 종류의 교회로 교회는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마땅히 너는 어떠한 교회가 되겠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수백 개 있지만 일곱 개 정한 것은 전부 수백 개가 일곱 종류 교회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LA에 수천 개가 있다 하더라도 교단으로 말한다면 불과 몇 교단. 그러면 아가페 성격교회는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다른 교단하고 성격이 같다 그 말이 알겠습니까? 예배도는 의식도 비슷하고 거기에 대한 교리도 성격이 같다 이 말이야. 만약에 또 무슨 장로교면 장로교끼리는 또 그게 비슷하단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의 깊은 계시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주님은 수백 개의 교회를 일곱 개의 유형으로 나눈 이유가 뭐냐. 일곱 개는 각기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지난 오늘까지도 그런 특색으로 교회는 분산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드 교회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라디게 교회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빌라드 교회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소말 같은 교회입니까? 이걸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 그리고 그런 교회에다 주님은 직접 나타나서 뭐라고 경고하셨는지. 주님의 교회를 일곱 등분한 후에 각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일곱 교회의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 후에 요한이 보니까 여기 성경을 이제 안 읽어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읽은 것이 11절까지 읽었나요? 11절부터 봅니다. 다시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비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겁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여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돌쩌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것과 이제 있는 일과 당사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그러면은 당사될 일은 이제 앞으로 기록할 것이고 내가 본 것을 기록하는데 본 것이 뭐야? 그 본 것은 뭐냐면 바로 뭐죠?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라고요. 그럼 일곱 교회는 뭘 말은 아니 저 일곱 별은 뭘 말하죠? 별은 주의 종을 말하죠. 교회의 종들은 그럼 첫대는 뭘 말했어요? 교회를 말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첫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때 몸는 교회 별은 거기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비밀을 이제 알게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쭉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해 요한이 그 후에 요한이 보니까 일곱 금촛대가 찬란히 불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죠? 교회죠? 왜 교회가 불이 붙습니까? 여러분, 금촛대는 구약시대 성전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한 금을 갖다가 한 동물에 뚫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다른 빛은 하나도 없어요. 창문이었으니까. 오직 금촛대에서 비친 빛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것이죠. 예수의 빛. 여기 요한이 본 일곱 금초대는 세상을 비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 세상을 어둡고. 그런데 요한이 다시 보니까 그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요한의 마음속에 밤에 낮이며 그리고 삼하던 예수님이 구만이 당천 멀리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거기 계십니다. 교회에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바로 여기 계십니다. 지금 여기 거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예수님 여기서 지금 다 갔다 아직 계십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에 그렇게 사모된 주님이 먼 곳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성전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앉았다가 들락날락하고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조심해야죠.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다가 정말 소변이 보고 싶고 어쩔 수 없으면 신체 구조로 나이가 들어 그렇거나 오줌 사태가 나면 할 수 없이 나갈 수 있지만 들어오기 전에 다 준비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세상을 비치는 일곱 금초대인데 그 금초대 사이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곁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걸 믿으신 분은 아멘. 말로만 하지만 그걸 의식하고 그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이 될 때마다가 아니면 새벽 예배 드렸다가 주님 나 주님 확인 되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 확신이 나한테 들려주기 바랍니다.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빠르게 여기서 딱 서가지고 난 내가 여기 여자를 기도하거든요. 저한테 말씀하는 거다. 여자도 수없이 들어요. 그 확인만 딱 받으면 저는 흔들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아니면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 많이 상한 심령이 되어 있고 너무 어려움이 있을 때 운전하면서도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세요? 옆에 딸이 앉아 계세요. 보면. 나는 하늘에 대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여기 계세요. 저도 모르는 순간에 나는 그냥 이렇게 손을 내밀죠. 그럼 주님이 잡아주신다면 나도 잡는다. 지금도 그래요. 절제돼. 그러면 뭐가 된다죠? 주님 말씀 안 해도 그게 말씀이에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힘들어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지 마.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막 부담되던 그 어려운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합시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보자 말이죠. 첫째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더라 했습니다. 인자 같으니가 그 예수를 말하는데 발에 끌리는 옷. 그러면 발에 끌리는 옷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재판관이 입던 옷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옷은 전부 다 바닥에 끌렸어요. 이 땅에 끌렸어요. 길어가지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지금도 제사장입니다. 하늘 불에앉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것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해주고 우리의 풍선을 다 막아주시고 만약 우리를 향한 참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네. 그래서 바로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제삼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제까지 다 고백만 하게 되면 주님께서 거기서 제삼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법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죄삼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중보기도를 하시는 제사장으로 와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러나 만약에 주를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주님의 발에 끌린 옷이 재판관의 옷입니다. 반대로. 얼마나 두렵습니까?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일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큰 축복의 군원이 된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로 심판하는 재판관이 돼서 오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어떤 모습인가? 그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원래 금띠는 임금 외에는, 왕 외에는 다른 사람 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금띠는 만왕의 왕을 상징합니다. 지금 여기 옛날에 이천년 오셨을 때는 종으로 오셔서 성기로 오셨지만 죽으러 오셨지만 이제 오신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시라고요. 세 번째, 그 머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했죠? 뭘 말합니까? 이거는 주님의 순결하면서도 무엇인지 다 아시는 전지한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무도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못 속이고 진실해야 되지. 그리고 보니까 눈 양털 같고 눈 같다. 오늘도 백발인 거라고요? 인생의 춘풍추 뭡니까? 많은 사정을 겪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혜의 극지이었다죠. 백발이 지혜라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패기가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해도 나이 든 사람은 실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혜의 주. 요즘 젊은들이 나이 많은 분들은 무시하는 경우에서 나이만 먹으면 다 안방에 뒷방에 가시라는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나이 드신 분을 성경은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지혜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큰 일을, 예,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과 의논하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인생관을 잘 인도해 주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앞에 물어보면 지금 여기 계신 주님께서 다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신다고 말이죠. 네 번째,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 그랬죠. 불꽃 같은 눈. 여러분, 저도 그런 걸 가끔 느끼는데 어떤 사람 아주 고결하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뭐 집부는 둘째 문제고 그분이 여자 남자 상관이 아니고 그 앞에 가면요 괜히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괜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몸도 빨리 모르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높은 사람한테 가면 밑에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앞에 가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 많은 사람이면 내 속을 다 들여보는 것 같고 내 비밀 다 아는 것 같고 겁이 난다고. 이게 뭐냐면 불꽃 같은 눈 같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순결한 사람이 우리 눈을 들여다볼 때 우리 가슴이 둥근 것 같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속까지 다 보시는 분이에요. 비밀이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깨뜨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드러내요. 예,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도 깨뜨려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과 눈동자로 들여다보는데 예, 그런 말 만들어가겠습니까? 뭘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다 드러나죠. 솔직하고 진실하게 거짓된 거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예수 기도시김을 받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의 감춘 것들이 낱낱이 다 아시는 예수님의 불과 같은 눈은 바로 의로운 눈이시여 정의의 눈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했죠. 발이. 그러면 예수님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여기도 주석은 뭘 말해? 구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 보면 이 구리는 언제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그들이 죄를 많이 범해가지고 뱀마서 막 불뱀들이 막 물어서 막 독이 올라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들을 보냈냐면 이 구리를 갖다가 이 노수 갖다가 탁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뱀을 내가 당장 높이 들었을 때 그걸 쳐다보면 다 살았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심판을 말해요. 죄값은 심판이 죽음이에요. 죽음의 과정이 질병이에요. 그러니까는 뱀이 들림을 받았다는 것은 사단이 결국은 십자가 죽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이 죄인이 예수가 아담의 형상으로 모습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 못 박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상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즉 오신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구리를 가리킨 것은 구리는 언제나 심판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도 구리로 만들었어요. 전부가. 상은 이 갈고리들도 전부가 구리입니다. 우리 노시라고 했죠? 사실은 구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죄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심판해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레미야서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시기 전에 다 준비되어 있어야죠. 교회가 바로 돼야 되는 거죠. 올바른 교회. 여섯 번째로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에 갔다고 말했죠. 그러면 창조주의 음성을 말하죠. 물은 뭐야? 생명을 말하죠. 음성이 물소리에 갔다니까 주님의 음성은 생명이. 무말음들아 다 내게로 말했죠. 예수님은 최초의 만물이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했어요.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지금도 주님 이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막 창조가 되죠. 일곱 번째로 그의 오른손에 일곱 뼈를 들었다고 했죠. 일곱 뼈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주님과 죄종이 얼마나 가까운 상가를 알 수가 있어요. 평신자고 죄종하고는 다릅니다. 구원은 똑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일곱 교회를 한번 이제 거기까지 가보면 마지막 교회가 라데 교회입니다. 그건 평신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지 주님 책망했죠? 내가 부유하다고 하지만 내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그러면서 책망이 나오죠. 이 일곱 별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종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존귀한 직분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자원에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택해서 되는 것이지 내가 주의 종 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부모나 친척이나 이웃이 권유를 할 수 없는 게 바로 목사예요. 부모가 아는 목사되라 목사라 해서 목사되고 이웃사람들이 아당 자네는 목사될 사람이야 보니까 인품이 그래 그게 목사인 거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콜링 없이는 절대로 죄정을 못 되는 거. 그래서 죄정을 함부로 못 건드린 거예요. 콜링도 없이 부르심도 없이 된 종들은 가짜니까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해가 될지 몰라도 주님이 부르신 종을 건드리면 큰일 나. 보라고 여기 성경이.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콜링이 없이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 주의 종이 된 사람은 떨어진 별입니다. 서류에서 떨어져 나온 별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아들은 뭐 이렇게 주의종 되라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걔가 어디 뭘 하든지 예수 지키고 성기면 되지. 꼭 목사가 되게 됩니까? 자기는 콜링이 없다고 그런다면서요. 그 아들이 근데 나는 하나님 콜링이 없어서 되곤 싶은데 하는 콜링도 없는데 내가 죄송한 어떡하지? 그러면 나도 힘들고 내 당사 고대라면 내 아내도 힘들고 가족이 다 힘들어질 텐데 그리고 성도도 다 힘들어질 텐데 내가 분도 없이 내가 됩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래도 자기는 그리 때문에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죄송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요. 거예요. 저는 나보고 죄송되라는 하나도 있지 않았었어요. 또 죄송되라고 신학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런 길을 건축하고 열심히 뭐 내가 학생 때 학생회 회장을 한 적도 없고 제대로 학교 교회 나가지도 않았고 그때 근데 주님이 부르셨다고요. 분명히 불렀다고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자원에서 될 수가 없어요. 부모나 친척이나 이웃이 권위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 위에 놓인 별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부른 하나님 꼭 책임져 주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고 주의 종이 차출해서 된 사람은 지엄정으로서 주의 종은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에요. 이같이 소명을 주어서 주님의 오른손 위에 올려놓은 주의 종이 그 종교 위치에서 벗어나서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냐고 인간 중심으로 살 때 주님은 그 종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잘못되면 당신들하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은 주님이 알아서 처리하게 당신들은 상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경험을 많이 이제 제가 이렇게 평신도 때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혹시 죄종을 건드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죄종을 손에 이렇게 주님의 손에 딱 잡았는데 이 종을 헐뜯으려면 주님 손부터 비틀어야 되는데 주님이 여러분 그 나한테 비틀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비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의 부르심 받은 주의 종의 그러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예, 여러분들이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 주의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이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 알았으면은 그 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들거나 들지 않거나 또는 인격으로 볼 때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이 쓴 받는 부름 받은 종이라고 해서 다 100% 훌륭한 인격자는 아닙니다. 제가 대해본 사람 보게 되면 안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도 이해를 못했었어요. 주의 부르신 종이 어떻게 저럴까? 아니죠. 하나님은 별 사람 다 갖다 쓰더라. 막대기도 쓰시는데 당나귀도 쓰시는데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주님이 그 사람 인기겠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단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편지에서 써왔어요. 그 사인이 뭐냐면 목사님 전 너무 힘듭니다. 그동안 이게 오래 제가 이렇게 뭐야 목사님 모시고 성도 왔는데 제가 요새 목사님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제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 그 전화 온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 바꿔달라는 거예요. 날 보고요. 내가 여기 감독이니까. 제가 그 목사님 잘 알아요. 장로님,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택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종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종이고요. 그런데 뭔가 당신하고 안 맞는 거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장로님, 절대 그 목사님 다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정 당신이 견딜 수가 없으면 조용히 다른 길로 가십시오. 그것도 사실은 좋은 거 아닙니다. 옮기는 자체가 좋은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목사와 싸운 것보다는 100번 좋은 겁니다. 얼마 전에 내가 그 후에 이런 상담한 건 내가 얘기 안 하고 목사님 전화를 해서 아무도 당연히 계세요. 모르지 그 사람 왜 내가 그분이 얼마 전에 나가셨어요. 뭐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모르죠. 그냥 조용히 나가셨어요. 주의 종을 대적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손을 상처를 입힌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처를 입게 되는 결국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걸 비밀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똑같이 주의 종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고 또 잘하면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래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면 손을 잡아주더라고. 때로는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할 때가 뭐 없겠습니까? 있죠. 사람보다도 나는 내가 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주님이 날 버렸으니까 해가지고 마음이 좀 두근두근해서 주님 이렇게 보면 안 잡히면 아 주님이 나를 이제 놓아주셨는가? 근데 딱 잡으면 아 이래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러면 막 눈물이 쏟아지니까 고마워가지고 감격해서. 여덟 번째로 그 입에서 좌우의 말썽 곰이 나오더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건 말씀이냐? 곧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이 검은 잘 나선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골수와 간과 영혼 깊은 데서 다 쪼갭니다. 뭘 쪼개서 뭐합니까? 그 속에 있는 비밀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쪼개지지 않을 게 없어요. 영적인 질병이 다 치료받아야 돼요. 수술받아야 되고 잘못된 거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캐캐 묵은 것들 변화돼야 돼요. 고쳐져야 돼요.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수술 칼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과 혼이 쪼개져서 죄와 불의가 드러나게 되고 마귀가 쪼개져 떨어져 나가고 그 속에 있던 것들이 질병의 균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귀신이 수술할 때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탁 나갈 때 그 속에 불꽃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불신의 영, 거역의 영, 우상성기는 영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삼하지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은 얼죽은 일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홉 번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해라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해가 짧아지고 지구에서 거리가 멀어져서 기온이 낮아져가지고 풀들이 다 나가리 없이 전부 다 가지만 항상 하고 잎이 다 떨어지고 주문같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봄이 되게 되면 점점 해가 가까워지고 뜨거워지고 열이 나고 햇빛이 비춰지게 되면 파란 싹이 나기 시작하고 땅속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면서 생명이 돋아납니다. 열에 걸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얼굴에서 흘러나는 광채를 받아서 마음의 생동감이 느끼게 되고 구지붙은 영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교회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일곱 금첩대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별은 종이고 주님은 그걸 붙잡고 있어요. 종은 종대로 조심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대로 조심을 해야 돼. 주님이 계시니까. 종은 내가 종이니까 아 주님이 나 붙잡고 있으니까 늘 나 건드리면 해봐. 홀로 간다. 그딴 소리 나면 큰일 나지. 오히려 종은 나중에 더 크게 혼날 수도 없어. 양들을 바로 키지 못하고 바로 대하지 못하고 권위식 가지고 똥똥 먹고 그러다가 교만에 달라붙어가지고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마귀 앞다리게 돼버려요. 교회는 마지막이 될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온유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말씀에 서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품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곳에서 거느리시는 주님 앞에 뚱뚱 같은 그 눈으로 우리 속을 다 들여본 주님 앞에 그리고 주석 같은 달려서 마땅히 심판받을 자에게 심판하시고 마땅히 성받을 상을 주시는 분 계신 곳에서 저들은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통하고 교제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계시형을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계시를 받게 해주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좌하는 걸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듣고자 한 것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